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48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겠다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40장에서 48장까지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제목이에요. 40장부터 48장까지. 근데 이제 49장부터 5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장인데 49장에서부터 5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이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진짜로 전쟁이 끝난 거는 뭐냐면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졌던 건물이 다시 세워지고 폭파됐던 길이 다 다시 복구가 되고 농사도 짓기 시작해서 그래도 한 1년 2년 있다가 농사 이제 추수를 해서 거둬들이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벽이 재건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거는 이제 학계 느헤미야 그 시대 때 이제 할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던 본래 이유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게 됐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다도 멸망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용서함을 받아야 일단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9장부터 57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죄에 대한 용서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구약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릴 때 뭐 하나 갖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제물 하나 갖고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필요한 것이 용서함이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구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Redeemer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장부터 57장 안에는 구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요. 물론 다른 데서도 해요. 다른 데서 하는데 특별히 49장에서부터 57장까지는 이 Redeemer, 구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데 그 구속자를 부를 때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구속자를 부를 때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그 거룩하신 왕 이렇게 불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9장에서부터 57장까지 이 그 구속자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노래가 네 편이 나와요. 이사야서 전체에. 근데 하나는 42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49장, 50장, 53장에 나오니까 49장에서 57장 사이에 세 개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빛 이스라엘이라고 제목이 성경책에는 그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ESV 성경에 가면 The Servant of the Lord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뭐 항상 거의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49장에서 57장까지 이사야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종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 중에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기를 튜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49장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종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9장 1절에서 뭐라고 지금 시작해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49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하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41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41장 1절에서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3분 졸면 안 됩니다. 3분만 지난 다음에 조세요.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요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사야서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41장에서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화자예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41장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섬들에게 즉 모든 열방들에게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49장에서 화자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49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장 1절을 보면 앞에 자막이 있어서 감사한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모든 백성들한테 모든 나라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그러니까 섬들아 내 말 들으라 라고 했던 그 나가 여호와가 아니죠. 하나님이 섬들아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한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 나를 택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49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 혹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아이 때려치고 플랜 B로 가자. 그래서 플랜 B로 택해서 여호와의 종을 보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불렀다, 복중에 불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오리지널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에이 이거나 좀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플랜 B를 꺼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그 기억력을 끄집어내야 돼. 안 그러면 저 설교 다시 40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와서 전쟁 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이 좀 있으면 멸망할 거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리고 이제 40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무슨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 고레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고레스는 바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고레스는 나의 도구였다. 그렇지만 고레스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거야. 그 강조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49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고레스를 택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라면서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종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플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예레미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써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아니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알았대요. 내가 너를 알았다. 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성별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happen to be 이러다가 저러다가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오래전에 했어요. 이사야서 7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정녀 탄생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사인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작정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요? 그리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 나의 정체성이 있어. 그러면서 종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런데요, 이사야가요, 글을 너무너무 잘 썼어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ESV 성경 있잖아요. ESV 성경에도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NIV도 안 돼 있어요. King James Version에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 그러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정체성을 2절 말씀에서 이제 펼쳐져 가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는 종의 정체성을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앞에 지금 자막이 있잖아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아니, 입을 칼같이 만든대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나를 딱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칼, 화살, 그러면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사역이라고 불러요. The threefold of Christ라고 부르는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다른 건 오늘 시간 많이 가니까 설명 안 하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나에게 내 입술을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한 세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쪽 동네는 전멸이고요. 여기서만 한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부하면서 뭐 설교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아, 날마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뭐 됐다고 치고. 근데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확신하세요? 예, 정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어미새가 입안에다 놓고 음식을 놓고 조물조물조물 다 씹어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평소에는 말 안 해도 돼요. 평소에는 말이 천천히 해도 돼요. 한 박자 늦게 됐다 이야기를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맞죠?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만큼은 날카로워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다고, 특별히 뭐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갔지만 제 아내가 앉아 있어서 제 아내가 저를 그냥 눈을 크게 뜨고선 막 째려본다 할지라도 쫄지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용어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용어들을 끄집어내고 예화를 끄집어내서 전도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짓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무슨 짓을 했는지 I don't care. 난 몰라요. 모르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목사님 오늘 내 얘기를 하신대? 라고 찔림을 받으면 그때 감사하고 아멘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말씀을 전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봤지만 어떤 사람은 뭔 소리래? 그러면서 배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비록 자기에게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에 좋은 말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복음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인데 그 복음 자체를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을 때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는 사망으로 이르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누가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당하셨고요. 사도들이 감당을 했어요. 오늘날은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들기시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누가 감당하리요? 여러분이에요. 누가 하기는 누가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설교를 하는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성장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앞에 좀 펴주시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낼 자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아, 영어 자막에는 있잖아요. ESV 성경에는 and, 그 말은 점진적으로 progressive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드러낼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ou art my servant Israel in whom I will be glorified. 너는 내 종이다,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사야 소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종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와의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진리가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돼서 교회 일을 섬깁니다. 아니, 교회 일을 섬기는데 교회 일이 여러분 일입니까? 목사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지금.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 성도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목사 그럴 때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우리가 부엌에서 봉사를 하든 성가대에서 하든 교회를 청소하든 나가서 벌목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주보를 딱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안 쓰셨네. 그리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혼자서. 왜 이름을 안 썼냐고요? 아, 그분만 쓸 수 없잖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 빠졌다고 서운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 빠져서 서운하면, 아유, 김 집사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믿음, 아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 놓고 자기 이름 빠지면 삐져요. 왜 그러느냐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절대로 안 삐집니다. 자, 가슴에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다 올리세요. 장로님도 올리시고. 예, 나는 이제부터 안 삐지겠습니다. 예, 삐지지 맙시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종도 배반을 당했답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배반을 당합니다. 4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잖아요. 아,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다 감당을 했어요. 다 감당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헛된 짓 했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 그 표준세번역, 표준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앞에 자막 만들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표준세번역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로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이게 딱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목회를 뭐 몇십 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교회에서 몇십 년을 섬기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짓 했네. 그 시간이면 나가서 돈을 벌었어도 내가 억수로 벌었을 텐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종이 불평하는 듯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성, divine nature를 가지고 오셨지만 인성, human nature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네, 여호와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짓을 했네라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라고 했잖아요. 겸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도 억울해요. 엄청나게 억울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도 그랬다. 내 아들도 그랬다.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하고 칼 뽑아들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고 안 하셨다니까요. 그냥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다니까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속의 일을 이루어야 하니까, 인간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셔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니까, 억울해도 못 박혀 있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같이 주일날 저녁에 들었던 설교, 두 번이나 들었던 설교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The Humiliation of Christ. 우리 소요리 문답 아마 27번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자막이 있어요. 27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Where indeed Christ's humiliation consists?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만 해도 낮아지심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온갖 곤욕을 다 당하시고 애굽으로 도망도 가시고 와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시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시고 결국에는 채찍질과 십자가의 저주까지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판단과 모든 보응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4절 끝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말하기는 쉽지만 그래도 말할게요.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That's okay. 괜찮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